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에 걸쳐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불의하기에 모두 심판의 대상임을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 걸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고 할례로도 율법을 준수함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를 설파한 겁니다. 지금까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밝힌 바울은 오늘 5장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밝힙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문장은 복잡한 것 같지만 수식어를 다 빼면 골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많은 영어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명령문으로 번역하건 평서문으로 번역하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실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물론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내적으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립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웃과 어려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웃과 다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기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샬롬을 누리고 자신과의 내적인 관계에서도 샬롬, 평강을 누립니다. 평화, 화평, 평강 다 누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을 밝힙니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의 골격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나머지는 수식어입니다. 어떤 은혜로 들어갔다고 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그 은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어떻게 그 은혜에 들어갔다고 하는가?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누구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는가?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그 다음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안에라는 전치사에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번역합니다. into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구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놀라운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한 삶을 산 죄인들이었기에 공의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서고도 소멸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기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누구나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서신은 모든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세 번째 축복을 언급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원어에 충실하게 모든 영어 성경과 같이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여기 소망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영어 성경은 여기 즐거워하느니라를 rejoice라고 번역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영어 성경은 exult라고 번역을 합니다. 심히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이제는 정말로 기쁘게 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쁜 삶은 세속적인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충족된 데서 오는 그런 순간적인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남편이 진급하고 4베드룸 하우스로 이사가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은행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육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데서 오는 기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서 오는 기쁨.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던 우리도 모두 영체를 입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기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기쁨. 그래서 드디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일차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기쁨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슬픔이 많은 현재의 삶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현세에서는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곧 덧붙입니다. 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미래에 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기뻐하지만은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많은 영어성경은 afflictions라고 번역하지 않고 sufferings라고 번역합니다.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 고난, 고통, 곤경, 이거 다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꼭 환난이 아니더라도 삶의 어려움, 다양한 것들을 다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자 축복은 무엇인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항상 기뻐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본능적인 생각과 감정과 반응에 상관없이 항상 늘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이 당분간 지속되기도 하지만은 곧 오뚜기와 같이 튀어 일어나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극기주의자들처럼 결연함이나 의연함으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받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이유를 댑니다.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3절 후반부서부터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니라. 여기 인내라고 번역한 단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 밑에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압박하에서 견디다, 버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단이라고 번역한 단어,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새번역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잘 살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심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정금과 같이 연단된 인격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연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살지 않고 미래의 눈을 고정하고 하늘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이 2절 끝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제 왜 그런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더 충만케 해주고 확신케 해주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은, 그 얘기는 소망이 하나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100%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훈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니라. 달리 표현하면 환난을 통해서 불굴의 인내를 기르고 불굴의 인내로 인자를 닮은 자로 연단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행여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들릴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면 신세 타령과 한숨으로 교제가 끝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언약을 삼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웬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질문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설교를 수백 번 듣고도 나는 시무룩하고 아니면은 무덤덤한 삶을 사는가? 그런 근원적인 이유는 물론 단순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교 오래 다닌 분들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집으로 갖고 가야 되는 유일한 메시지는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된다. 전형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그쪽으로 끌고 갔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아 정말 오늘 설교는 은혜로웠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진리는 주님께서 평소문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명령문으로 하십니다. 우리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그런 삶을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루어 가셔도 우리가 순종해서 의지를 드렸지 않으면은 하나님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첫째 명백한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은 정함이 없습니다. 한동안 모든 일이 순탄한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아내가 암으로 쓰러지고, 모범생이었던 티네이저 자녀가 마약하고, 그리고 탄탄하던 비즈니스가 도산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위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신문에서만 보던 일, 남에게만 일어나던 일,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늘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내 마음 평안해 하고 찬송하던 사람이 큰 비탄에 빠지고 불안과 초조에 휩쓸립니다. 구역 예배에도 빠지고 3일 예배에도 빠지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초신자, 베이비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한번 몰아치고 그 다음에 바다 파도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요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냄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기쁨의 근거가 세상의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식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밖에는 없는데, 십자가는 싫어하고 멸시하고 전심으로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소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유가 뭔가? 나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 가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는데, 첫 단추, 성화되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화되는 삶의 첫 발걸음은 어려움, 자신의 삶에 닥친 온갖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인데, 인내하면서 견디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직장이 어려우면은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2, 3년마다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처음에는 철이 들지 않아서 바꿨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근무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견디고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직업이 뭐건 상관없이 은퇴했을 때 자기 은퇴금이 이만큼 쌓여있고 저축한 것이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친구관계에서도 어려우면은 너무나도 쉽게 보지를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수많은 친구들 부딪히며 지나갔지만은 막상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 있나 보면은 한 명도 꼽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학대해도 그까지 견뎌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라도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이 어려우면 저 교회로 튑니다. 평생 수십 교회를 다닙니다. 이 구역 싫으면 저 구역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는 구역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기에 쉽게 옮겨줍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예 처음서부터 원천 봉쇄시켜놓고 맙니다. 내 크리스천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는 연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기에 생전 성화되지 않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매일 매순간 두벅두벅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주님을 두벅두벅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야 나를 따라올 수 있으니 없애라.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너 매일 밤새면서 논문 쓰는 거 그거를 그만두라. 그 논문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나도 그런 사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만약에 자식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자식이 주일날 콩쿠르 대회 나가는 것, 어디 경기에 나가는 것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중요하면은 딴 데 가서 찾아라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가? 주님을 매 순간 따라가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가?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는 데까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 내 있는 재산을 팔아갖고 주님 앞에 막 드리는 삶,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일찍부터 와갖고 다른 사람 한두 가지 하는 것, 서너 가지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뚜벅뚜벅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렇지만 내 생각은 내 처지는 얘기를 하면 생전성화되지를 않습니다. 첫 단추서부터 잘못 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떨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한테 권면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삶의 십자가를 잘 지십시오. 여러분 잡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잘 하십시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어려워도 계속 일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게 지옥 같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십시오.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무슨 놈의 목사가 그런 얘기밖에는 하지를 못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 조금 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아무리 조그만 직장이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보스가 있어요. 그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규칙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사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 집으로 가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서 5년, 10년, 15년, 20년 연단을 받은 사람, 직장 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도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일했다가는 당장 잘려나지 하고 잘 주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지 않는가, 정금과 같이 연단되지 않는가, 어려움,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입니까? 실험과 사업이 잘 되어서 자녀들의 그러한 꿈을 잘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나의 노후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얘기는 나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제가 본호겐 되는 순간 삶이 괴롭고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일주일에 2, 3일은 매일 밤을 새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열치게 사는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모든 사람 정죄하고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고 남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사는가, 괴로워갖고 하나님 말씀을 막 뒤져봤을 때 깨달은 진리가 그겁니다. 아, 그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열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깨닫지 못했던 진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군. 영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서부터는 세상에서 뭐 한자리하고 세상에서 뭐 좀 알려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요,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 선하시다 하는 감탄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감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전혀 사랑이 충만한 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학문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관계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화된 자들만이 나중에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환난 당하면서 기뻐하는 삶,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환난이 그리스천의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친 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들을 권면하고 촉구한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고난을 크리스천의 운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참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이러한 삶,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가져오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투지로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와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은 우리도 이러한 삶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예전에 스님이 된 분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 절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세상 사람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절에 올라가서 3년이고 5년이고 절 마당을 빗자루로 쓰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뭐 돌을 닦으러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환영한다고 하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고 그리고 빗자루 쓰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3년 5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잘 쌓은 거예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비록 다른 종교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경박하게 삽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쫓아내도 나 안 나가겠다고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삐죽해갖고 튀어나가는 사람, 어디 가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살면은 쫓겨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기 발로 나가는 것보다 쫓겨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딜 때,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서 실제로 변화되어 가고, 그러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